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를 마쳤는데요. 이제 사사기 이제 첫 부분을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구부능산에서 무너지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띄엄띄엄 보거나 원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태초로부터 시작했다면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이 땅에 임하는 그 계시록의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살핀 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수아 이 부분까지는 아주 그냥 찬란한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아주 높은 봉우리, 정말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쫙 올라가는 그런 그 이 영적인 시점이었다고 하면,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막 꽃봉우리로 올라가서 막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분량이 별로 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깊은 계곡과 어두운 계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살필 때 그렇게 찬란한 봉우리, 복받는 거, 잘되는 거 이것만 찾으면 몇 프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거나 그런 걸 찾아서 또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늘 같은 본문과 같은 얘기들만 늘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반복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늘진 곳, 가려진 곳, 뭐 소외된 곳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씩 살펴보고 바르게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무슨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누가 나쁜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면서 지금 성경에 분량으로 봤을 때 좋은 얘기보다는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중요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띄엄띄엄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여호수아는 높고 찬란한 봉우리, 축복과 은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핀 이제 이 사사기는 성경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그늘,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높고 찬란한 봉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깊은 계곡, 아주 깊은 곳까지 우리는 그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다 밟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사기는 늘 우리가 이 모든 이 성경의 처음에 살피듯이, 그럼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가라는 걸 보면, 언제라는 건 일단 뭐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이 끝난 후로 이어지는 역사, 그 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적었냐? 어디에 관련된 이야기냐? 역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폈던 것처럼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에 분배받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으로 주신 땅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럼 이걸 누가 적었냐? 이거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학자들 중에 유추의 보건대 이 시대를 잘 알 수 있는 그 사사시대의 끝,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와 끝나고 왕정시대로 가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있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적지 않았을까, 또는 그 즈음에 관련된 선지자가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한 건 누가 저자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왜 적었는가?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땅에서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적고 있는 게 사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 약속의 백성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 들어왔고 드디어 그 땅의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이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돼서 정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느냐 보면은 이제 그렇진 않고, 그렇지 않았다.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어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지금 이렇게 막 최고 꼭대기로 오르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제 순종을 통해 올라갔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게 삶이 편해져서 그런지 그 약속을 점점 잊어갑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으면 세상의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의 욕심, 그 우상을 쫓아가게 되죠. 그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명기의 언약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처럼 이 민족이 점점 힘을 잃고 이 열강의 제사장 나라로 선 자들이 오히려 열강의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보면 그 삶이 너무 힘들고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압제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럼 또다시 이제 영광스러운 찬란한 이 사명자의 자리로 딱 올라오면 또 이 쳇바퀴가 도는 겁니다. 또 그 은혜와 사랑, 사명을 망각하고 또다시 욕심과 우상에 빠져. 이 얘기가 이제 범죄, 그러면 징계받고, 그러다 보면 회개하고, 그 다음은 구원을 얻고, 그럼 또 망각하고 또 범죄로, 이게 지금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정착 후에 시기로 따지면 340년에서 한 360년, 한 350년 가까이 이런 패턴들이 한 6회, 7회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얘기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다 더하면 400년이 넘어서 어쩔 때는 사사시대가 400년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사들이 이렇게 중복돼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잘 따져보면 350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가 흘러가는 게 이제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라는 이 사사의 말은 스승사자의 선비사자 이런 말을 써서 하나님께서 뭐 구원하기 위해 어떤 그 보낸 그 재판관이라는 이 영어로 저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저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한문으로 이게 번역한 건 좀 의미가 좀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거를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해방시키다, 뭐 구원하다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이 부름받은 이 사사들은 우선적으로 일단 그 이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싸우고 이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일들을 시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은 사사들조차도 이제 그러지 못한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위기에서 부름을 받았던 사사는 총 몇 명이냐면 지금 이게 12명이다. 뭐 15명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사사로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시작으로 에훗, 삼갈, 드보라. 그다음에 바락이라는 사람은 좀 색깔을 다르게 해 놨고 그다음에 기드온,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빨갛게 해 놨고 그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삼손 얘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삼손 뒤로 엘리, 사무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사사시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따지면 15명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를 그냥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한짓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사사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5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었는데 그 여자 사사의 말, 당신하고 같이 안 가면 전 안 갈래요?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던 사람이어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도 사사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삼손 뒤에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아들 둘이 성전에서 못된 짓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래서 엘리도 좀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사무엘은 분명히 사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선지자적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빼다 보면 이제 12명으로 보기도 하고 그럼 저희는 그냥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적어서 아 누구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15명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다가 이제 가나안 전쟁에 들어갈 때는 그 리더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의 가장 큰 핵심적인 핵심 세력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을 잇는 리더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리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다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상태는 그 적들을 다 몰아내고 아주 좋은 맨션 아파트로 그들을 끌어들였다는 게 아니라 적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설 수 있는 거기까지 완성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정말 그 시내산 언약과 같이 그 사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어떤 특별한 그런 리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좀 엄밀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어떤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전체를 보면 처음에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태초의 사건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물로 망하고 다시 이제 바벨탑 사건 때문에 또 한번 더 민족이 흩어질 때 아브람이라는 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족장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집트로 노예로 잡혀갔고 그리고 거기서 탈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광야를 방황하는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정복전쟁 시대를 우리가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까지 보면 바로 어떤 통치가 이루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시대, 신정정치시대, 데오크라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태초로부터 보면 사람들 위에 누군가, 사람이 군림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떤 역할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역할이 필요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삐딱선을 탈 때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고 그래서 사사가 나오고 그렇게 뭐 여호수아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사람 위에 사람을 두어서 통치하는 그런 방법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제약을 많이 두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뭔가 분명히 지켜야 될 어떤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건 맞는데 그런데 그거를 인간 스스로 자기에게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지켜갈 수 있도록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같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 바운드리, 우리의 법도와 규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태초로부터 그렇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람 위에 사람을 세우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그런 방법을 주셨는데도 왜 그 에덴 동산서부터 그래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으로 지금 이집트 그 노예의 땅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는데 왜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왜 종교적 암흑시기로 이렇게 바뀌어져 갔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살피면서 아주 중요하게 묵상하고 되새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약속을 주시고 그러니까 바운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말 정작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서 시작이잖아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게 발전과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 암흑기 350년으로 빠져들어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 회복되지 않고 결국에는 계속 이 나라가 굴러떨어지는 바닥으로 계속 굴러떨어지는 시작이 되었을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여호수아에서도 이미 자꾸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살피면서 나오는 이 사사기 속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반복되고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라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묵상을 잘 해가야 될 겁니다. 자, 이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사기를 대하면 기껏해야 우리한테 자극 주는 얘기만 뽑아내야 되는데 다른 사사들 얘기는 하나도 뭐 재미있는 것도 없고 별로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힘센 사사. 누구예요? 삼손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삼손 얘기도 삼손을 통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교훈과는 전혀 다른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이런 그 내용인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막 이 성전 뭐 이 저 헌금하고 뭐 이렇게 성전 짓는데 막 이 뭐 돈 내게 하고 이런 데 또 이렇게 이상하게 또 좀 이상한 부흥 강사들이 그런 식으로 써먹을 때 또 이런 걸 잘 써먹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성경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그 사사 중에 한 명이 아까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입을 함부로 막 놀려가지고 자기 딸을 하나님 옆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잘못 서원했다고 해가지고 딸을 죽이도록 하는 하나님이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입 함부로 놀리다는 큰일 난다. 그런 얘기 하려고 뭐 입다라는 뭐 사사를 끌어낸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밖에 모르는 거야. 나머지는 뭐 이게 사사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좀 역사적으로 어둡고 깊은 부분들을 내가 잘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보다 보면 우리 삶과 너무 다 중복되어 있고 너무 흡사하게 닮아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사사시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 지금 나에게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1세기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맡은 거예요, 이 시기를. 그랬는데 이 시기 속에 우리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른 안목을 가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 거기로부터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했어요? 복만 찾았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보물지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보물지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비록 어두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는 있지만 가장 칠흑같은 그야말로 구약의 종교 암흑기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그래서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교회 속에 또 목사들 속에 또 이렇게 지금 계속 보여지는 이런 행태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어느 교회를 가든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칫 목사를 잘못 만나면 전체가 다 이단으로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이게 큰일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바라보고 사건을 분석하는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를 따라가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를 쫓아가고 리더를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그 길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자.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안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핀 역사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런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 그 약속한 것을 지켰냐 못 지켰냐, 얘들이 그 약속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런 역사기 때문에 이거를 다 끊어서 보면은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구약 안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시작인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경은 단편 소설이야, 단막극이 아니에요. 장편 역사소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살피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 레위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말씀되었던 이 법도와 규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다 연결이 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가 있는 이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모르면 이 스토리를 모르면 성경의 뒤쪽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들어도 오해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 언약 속에 하나님이 왜 언약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그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을 맺겠다는 백성에게 어떤 법도와 어떤 규례와 어떤 명령과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바르게 성경을 이해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에서처럼도 살지 말고 가나안의 문화처럼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내가 꿈꿨던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규례에 맞는 그 가치와 그 기준을 따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다오. 이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 중간 속에서 너희가 온 세상 열방으로 이 하나님의 법도, 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다오. 그래서 지금 이들을 여기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과 명령이 어떻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계속 적어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 더 많은 구절을 고통과 멸망 속에 살 그 얘기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그 신명기 28장에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길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 했던 것처럼 그냥 확 방치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자꾸 삐딱선을 타고 죽음으로 가려는 방향을 틀어버리는 이 자녀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게 이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이 선지서고 그리고 명령과 약속대로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느끼는 간증.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같이 전체 모여서 함께 걸어왔던 길을 간증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고 굉장히 참 좋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떨 때는 실패의 간증, 어떨 때는 승리의 간증 이런 것이 바로 시가서인 거예요. 시가서, 성경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성경은 다 역사서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거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고 뭘 명령하셨으며 어떤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가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가 성경의 모든 얘기인 거예요. 그 신약으로 오면서 그게 새 언약으로 바뀌고 이제 그 안에서 똑같은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 오직 길 대신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착하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느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이게 우리가 그 길로 가니까 그게 옳은 거지.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사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착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하고 나쁜 거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하면 뭐 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다 나쁜 짓하고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길을 바르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길을. 예수님을 향한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약의 사건이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구약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피는 사사의 시대나 그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그 언약이 뭐냐? 이거를 바르게 아는 거죠.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똑바로 사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알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모세오경을 기초로 잘 이걸 살펴놔야, 그래야 이제 바른 길과 바른 방향을 잡고 이 교회, 신약의 교회라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구약에 따로 신약에 따로 뭐 이렇게 뭐 시기마다 따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에요. 변함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구약의 4000년 전의 이야기와 우리는 상반된다가 아니라 그 원리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전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결혼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부부들이 많이 힘든 이유는 결혼 전처럼 살려고 해서 힘들잖아요. 남자들도 그동안 친구하고 놀고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뭐 결혼하고 왔더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했다라는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알고는 있으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고 사탄과 신랑 신부 관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랑이 신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면 이 땅에서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덮어놓고 보니까 그냥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고 이런 신 저런 신을 찾아가면서 추태부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오해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성령님을 막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도로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서를 살피면서, 특히 지금 이 모세오경과 이 관련된 첫 부분 여기가 잘 이해가 돼야 뒤에가 다 이해가 되니까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탁 끌어내자마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언약을 맺으셨죠. 뭐라고 맺으셨습니까? 출애굽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또 거룩한 백성이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언약으로 초대하셨고 그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지난주 여호수아 그 마지막 부분 21장에 살폈듯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거룩하게 다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딱 그 시기였죠.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면 되는데, 그런 축복의 정점에 딱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온 열방 속에 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종교적 암흑기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미 여호수아 때 이미 누누이 살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90%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순종했다라는 거죠. 가나안 점령 후에는 모세시대나 여호수아 시대처럼 한 리더를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 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통해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두지파로 흩어지고 각자의 사명에 터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자치자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형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분산되는 거죠. 경제력도 다 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좀 뭔가 하나 돼야 되는 그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그걸 하나 되도록 분명히 주고 있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에 최종적으로 각 지파별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각 지파별로 맡겨진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당신이 앞서 나가서 너희가 순종만 한다면 이 가나안을 온전히 심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맡은 이 첫 번째 그 땅을 맡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살아가는 이 지파별 전쟁에서 싸움을 이제 하고 순종을 해 나가는 얘기가 사사기 1장에 나와요. 나오는데 조금 좀 이상한 구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도 강한 군대다라고 말하는 유다 지파 갈렙이 있었던 그 지파 같은 경우 보면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쫓아냈어요. 근데 보세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얼핏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한데 좀 잘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철병거를 이길 힘도 없는 분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철병거인데 나도 좀 힘들더라 야 거긴 좀 빼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그래도 어떤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래도 어떤 믿음의 모델로서 이렇게 아까 그 지난주 우리 여호수아 때 얘기한 것처럼 딱 대비되는 지파였잖아요. 요셉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런데도 이 지파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90% 거의 90%는 다잖아요. 아마 90%보다 한 95%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순종이라고 결국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강하니까 그때 당시는 못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때 당시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들이 힘이 길러주고 결국은 이길 수 있는데도 그때는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써먹어야 되니까. 이 땅을 다 개간하고 이걸 다 하려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 저것들 잡아다가 노예를 쓰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되는 일장을 여러분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27절부터 36절에 보면 이 지금 파워포인트 이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각 지파 곳곳에서 결국은 못 쫓아내거나 이제 힘이 돼서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아내거나 이런 땅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도 막 죽자고 덤비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막 어떻게서든 살려고 목숨 걸고 저항을 했을 것인데. 그럼 당연히 진압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명령이 있으면 결국에는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뭘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의 경우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어쨌든 목숨을 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는다. 노예로 쓰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죄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이 진멸하는 그 칼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 백성 삼아주니 고맙습니다라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은 뭐 아이고 음매 기죽어 그러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결국 자기네 풍습 하나님이 결국은 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누가 동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함께 동거하면서 살다 보면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쁜 걸 배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본능과 욕심을 따르는 게 세속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뭔가 절제하고 살다가 제일 힘든 게 막 욕심대로 막 하고 싶은데 성경이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절제하면서 거룩한 백성, 그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막 욕심을 막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고 뭐 그냥 내가 성령이 돋구치면 개든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머니든 아줌마든 이따구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번 그런 욕심에 빠지면 그건 헤어나질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이 되고 결국은 그래서 발람 사건 있었던 것처럼 그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다 한번 큰일 났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게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100%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죄와 함께 죄의 습관과 함께 하나님이 그것과 절대 하나 돼서 안 된다고 했던 것과 동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노예에 불과했던 그 가나안 문화가 점점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을 동화시킨 거죠. 그 동거하다가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독약을 배불리 먹어야 죽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죽는 게 독약이 아니라 작은 한 방울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충 순종이라는 것은 작고 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그 미끼를 낚싯줄처럼 한번 딱 무는 순간 처음에는 낚싯줄이 풀어지는 만큼 마음대로 작지 자유로운 것처럼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낚시꾼에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죄의 낚싯줄에 걸린 거예요. 그때는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내 힘으로 막 다 끌고 간 줄 알았지. 근데 낚싯줄에 이미 죄의 낚싯줄, 사탄의 낚싯줄에 걸린 상태로 힘이 있어서 막 돌아다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힘이 빠지고 점점 빠지니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서로 자주 만나고 마음이 이렇게 이게 비치면 서로 동화되고 닮아가면서 별 수 없이 서로 물들어가요. 사람들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오래 살다 보면, 그러니까 부부도 자꾸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생긴 것도 막 닮아간다고 할 정도로 서로 닮아가요. 생각도 닮고, 말투도 닮고,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닮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주일로 시간을 따져보십시다. 168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세상과 함께 동거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우리는 제가 설교를 여기서 한 시간씩 막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막 20분짜리, 30분짜리 들었다고 보면, 여러분 168시간 중에 30분만 말씀을 듣고, 그것도 이제 이 토픽, 저 토픽,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영적인 일에는 불과, 30분, 하다못해 여기 봉사까지 다 따져서 한 3, 4시간 투자한다고 보면 164시간, 야, 168시간 중에 그 160시간은 세상에 머물러 동거하고 거기서 살고 그러다가 그럼 누가 누굴 닮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교인들도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평균 시간 우리가 4시간이라고 보면 40대 1이에요. 세상에서 40을 살고 여기 와서 하나를 보내면 누구를 닮겠냐고요.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제 검게 물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진다. 이거 뜻하는 이 고사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래 함께 머무는 것들과 동화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게 뭐예요? 아까 사람들은 선한 쪽으로 동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본능을 따라 동화되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 사람이 함께 지내면 게으른 사람이 나중에 부지런한 사람이 나중에 게을러지는 경우가 더 확률이 많아요. 나는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데 게으름 피고 정말 나중에 늦게 오고 뭐 남 설거지 다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숟가락만 먹고 휙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 속에서 아무도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우리도 에이 말하라 나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지. 우리는 세상과의 동거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걸 못하겠다면 말씀과의 동거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1조. 그러니까 자꾸 그 24시간 중에 2시간은 좀 투자해라 자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시간이라도 여러분 매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큐티 시간 이용하고 또 저녁에 또 이용하면 그래도 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은 40대 1로 이게 뭐가 안 맞는데 그 기도로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는 기복이 문제지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래서 셀로 모여 나누고 생각해왔던 것들도 토론하고 뭐가 좀 안 맞아도 계속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한 힘과 가치를 만들어가지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가나안 사명의 땅을 점령한 이 백성들이 그 사명의 현장에서 순식간에 무너져간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미 이전에 가나안 정복 사역을 처음 주셨던 그 첫 명령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대충 마무리한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그 은혜, 직접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뭐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교육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강조합니다. 자,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살고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쳤던 신명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6장. 우리가 보통 쉐마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말했던 그 말씀들이에요. 거기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어떻게 돼? 우리가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7절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가정에서 결혼하고 나면 이 아버지가 제사장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결혼하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야 아이를 낳을 때 어려서부터 바르게 말씀으로 부지런히 교육을 하죠. 애들이 사춘기만 돼보십시오. 나쁘진 않은데 자꾸 자기 독립성을 가지는데 그 독립성이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로 가는 독립성이 아니라 이 막 곤조를 피우는 거 막 그런 식이어서 막 욕심대로 가고 막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이 돼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도 나중에 가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해두면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나중에는 그게 신앙의 힘이 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까 언약도 있고 명령도 있다고 그랬죠. 언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모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부르셨니 가르쳐라 명령하셨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녀의 교육의 현장을 가보십시오. 이게 한 번 얘기해서 한 번 보여줘도 되질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모르는 것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주고 나중에 아, 저 꼰대는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고 그런다고. 아니, 자기가 똑바로 안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뭐 맨날 얘기하냐고. 그런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된 모범된 삶을 보이지 않으면 99번을 잘했다가도 한 번에 모든 것이 막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반항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으로 통제되기까지 반복된 모범된 삶을 살고 모범된 공동체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을 못해요. 사사시대가 되고 말 거예요. 대충 순종,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바른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을 소홀히 하면 지금 당장에는 편해요.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서부터 계속 들여왔다가 어느 정도 딱 되니까 막 한계가 와서 안 되는 거예요. 나오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송장이 앉아있어. 송장이. 야, 이거 읽고 좀 나누자 그러면 읽어오고 자기 생각도 갖고 그럼 뭐 대화도 되고 뭐 예배도 되고 그럴 건데 그냥 막대기 갖다 놨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내가 목사라고도 다 그치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는?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나중에 서로 질리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잘못 우리가 계속 이거를 어쨌든 계속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계속 노력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들릴라 같은 여자, 삼손을 넘어뜨리는 그 여자, 그 다음에 골리앗 같은 사람,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괴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자라에서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나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했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똑같은 명령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이 말씀하시는 모든 분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부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모세오경에서 나온 거예요. 선지서와 역사서, 이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은 아예 그냥 이제 옛 언약 이래서 그냥 뚝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약 안에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며 살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 시키고 성령님 시키고 이상한 삶을 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축복받고 막 그렇게 막 격려받고 정말 누가 들어도 야 이런 기도가 이게 되나 싶어.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이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도 움직여내는 이게 마치 신령한 것처럼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간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는 언약에는 성경 전체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다라는 이 교육의 명령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나눔의 책임이 없이 혼자서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바로 이기적인 종교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함께 존재하되 어떤 안전한 창고에 그냥 천국 갈 물건, 천국 갈 뭐 이래가지고 우리를 창고에 쌓아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늘의 창고에 쌓여진 물건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면서 단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이 하나님이 전한 이 말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 이 역사를 반드시 바르게 배워라. 마음에 새겨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가르쳐라. 반드시 가르쳐라. 너의 자녀에게, 너의 이웃에게. 그러니까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얘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그 현장에서 노력해서 그 이 고생 속에 결국은 이제 그 이 성공을 거둬서 많은 곳을 남겨줬지만 근데 그 자녀들에게 그 정신, 그렇게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나가는 정신과 뭐가 있었을 때는 겸손하고 더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남을 더 돌보는 그런 인생들이 잘 전달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주어져도 이스라엘 각 지파들처럼 이미 다 모든 세력이 다 하나님의 그 힘의 약속에서 꺾어지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이제는 그냥 대충 우리가 좀 써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별것도 아니네 저거 그냥 데려다가 일시키자 이런 식으로 대충 순종하는 것 지금도 우리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이 이런 것을 후대들에게 바르게 교육을 못했든 안했든 되지 않았든 했는데도 되지 않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결과는 결국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 그 꼭대기에서 번지점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곧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교회에서 셀에서 모였을 때 그냥 편안하게 교제만 하고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게 하면 정말 저도 편하겠어요. 속 편하겠어요. 잘 모여요 그러면. 와가지고 뭐 다른 거 푸시 안 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지 못하는 그 공동체는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해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셀 속에 모였을 때 그냥 와서 일주일 살다가 힘드니까 와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건가 우리가 나누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 건강해져서 이제는 웬만한 폭풍 웬만한 감기가 찾아와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크게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와 그 계속되는 후대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후대가 아니에요. 지금 사사시의 시대는 단지 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가 전해졌고 전해진 다음에 이어지는 그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매 7년 정기년 면제년에 7년에 한 번씩은 초막절에 모든 백성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으로 데리고 와라. 그게 어디게 성전이겠죠. 거기에 누구? 여자든 남자든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심지어 이방인들 같이 사는 이방인들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규례를 전체에게 가르쳐라. 알게 해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공부를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를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해라. 그거를 명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여호수아 8장에서 아까 처음에 전쟁 아이송 정복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모세의 그 명령과 같이 나중에 똑같이 순종했잖아요. 그리심산, 에발산, 그러니까 다 점령을 끝낸 다음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게 한 번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때가 가나안 전쟁 막 시작할 때니까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이면 전쟁 7년, 그 다음에 한 8년 정도가 왜 각자 전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5년에서 20년이 흘렀는데 그렇게 했더라라는 이 기록이 없어요. 전쟁의 세대들은 직접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향이 그래도 틀어지지 않고 흔들흔들 거려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다음 세대였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바른 교육, 하나님의 진실을 받는 교육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외우고 들리게 해라, 약속과 언약을 따라 행하게 해라, 나의 진심을 알게 하시는데 어떤 이유든 했는데 안 했든 그냥 안 했든 뭐 어떤 게을렀든 이제 좀 괜찮겠지 싶었든 결국은 그 명령이 바르게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한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청년들 중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를 몰라서 늘 찾는 게 뭐가 될 건가 뭐 의사가 될 거냐 건축가가 될 거냐 이런 것만 찾지 왜 건축가가 되고 왜 의사가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나는 이걸 할 거다라는 특별한 특정 대상의 어떤 전문적인 스킬이 없어도 나는 뭐가 되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일구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세를 알면 어떤 전문성을 갖든 간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연초, 연말 이렇게 되면 항상 이킵 타이밍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래서 11월에 우리가 모든 사역이 마치면 12월, 1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킵하는 시간. 이번에는 지금 이번 주간부터 한 달 또 중간 텀으로 또 다시 이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전체 모임에 이제 목요일부터 하거든요. 앞으로 네 번에 거쳐서 목요일마다 우리 저 식사는 그 1층 거기서 모임을 가시니까 잊지 말고 나오십시오. 리더는 리더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다 같이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향,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CTN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CT교회 사사시대 이렇게 가지 않고 여호수아의 시대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교회의 약속과 사명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중국집 짜장면집 가가지고서 거기서 팔지도 않는다는 자꾸 돈가스 내놓으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왜 맞지? 똑같은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시티교회가 모여있는 목적, 다른 교회들이 다 모여있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럼 그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한 팀이 되지. 같은 교회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이 교회에서 줄 수 없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면 우리는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냅두고 다른 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통한 사역이 뭔가를 알아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 처음 예배 전에 웰컴을 하시는 아이스브레이크 하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시간 때우고 순서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분명한 부르심을 알아서 우리가 그거를 이루고자 지금 우리 각자 오늘 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오셨던 분들 아직 우리 교회 식구가 되지 그러니까 안 되신 분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와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같이 그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우리의 약속을 아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면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왜? 전부 다 저쪽으로 달려가는데 왜 저리 가지? 왜 나는 안 가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조작하거나 막 억지로 막 끌고 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살펴왔지만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콜랑 막 바꿔서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제일 틀린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뽑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 너가 이 땅에 가서 이 산지를 정복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싸움에는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뭐 환경 핑계, 상황 핑계, 날씨 핑계, 집 핑계 뭐 여러 가지 많이가 되는데, 사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핑계 될 거는 사실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지. 하나님이 절대 그런 상황을 못할 수만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청소를 3시간씩 하고 그다음에 밥 먹자마자 바로 이제 학교 가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잠깐 2시간 남은 시간 동안 숙제도 하고 밥 먹고 다시 저녁부터는 저녁 식당 가가지고 밤 11시까지 일하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쩔 수 없어도 그런 분들 결국 영적으로는 고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셀이 늘 연결돼서 같이 찾아가 주기도 하고 시간이 남을 때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 교제권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꾸 어떻게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걸 하려는 자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저녁 11시에 정말 1대1을 하고 싶습니다. 불러주세요. 제가 갈게요. 12시가 아니라 저는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 끝나면 불러주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잡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고 끝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나의 결단, 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바꾸지 않고 하나님 보고 내 마음 뽑아가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 마치 그런 거예요.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자기를 뽑아서 움직이는 어떤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현실 감각도 상실하고 부르신 사명도 상실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서 막 뭐 자빠졌다가 깔깔거렸다가 뭐 빌빌빌 겼다가 뭐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 성령 충만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현미경처럼 보게 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거를 이제 잘못 알면 정말 충성스럽게 산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만 뜨거운 그런 신앙을 하는 거고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자체는 뜨거워. 막 뜨거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근데 우리끼리는 뜨거워. 이거 참 심각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데도 보니까 와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내가 봐도 가고 있는데 불안해. 자기는 믿음이 없던 것 같다고.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런 느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보면 알아요. 뭐 길을 열심히 하고 뭐 그냥 대단한 것 같은데 잘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고 있잖아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이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그래 들을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제대로 들었으면 하나님이 오라 하신 길로 가야 되고 가라 하신 길로 가고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과 어떤 이 결국은 믿음도 우리가 막 느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런 걸 주면 또 더 강한 거 요구해가지고 안 돼요. 그거보다 내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게 하는 길을 가는가. 그러니까 투덜투덜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 교회 예배에 나와 앉아있고 또 말씀 듣고 뭐 말씀이 왜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말씀 나누고 그거 괜찮아요. 물론 거기서 너무 삐딱선을 타다 보면은 남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바꾸면 야 이렇게 주신 이 교회 이런 우리의 모임과 이 만남이 너무 귀중하구나 이런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음악 켜놓고 뭐 분위기 해서 막 조명 싹 어둡게 한 다음에 그냥 말씀 10분에 그냥 도전 5분 탁 주고 그냥 불 끄고 그냥 저 음악 팍 켜놓고 그냥 주야 가지고서 그 다음에 받을 때까지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자체가 틀렸다기보다 의도가 어떤 거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이 베이스가 된 그런 거라면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체로 보면 그런 데는 말씀 중심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자꾸 느낌을 요구하니까 아까처럼 믿음대로 말씀대로 가는 그거를 확인시켜주면 되는데 그런 것보다 느낌이 좋다니까 아무데로 가든가 내가 느껴봐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타깝다 그러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사명의 땅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그 땅을 진멸하라 하신 그 명령을 대충 순종. 99%만 순종을 해서 그래요.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법도와 규례를 온전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됨으로 결국 사명의 땅에서 사명을 대로 살지 않고 세속을 따라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가장 정상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대로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그게 뭐예요?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고 뭐 놀라운 역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역사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그렇게 살지를 않은 것은 결국 아까 말한 이쯤 우리가 살핀 두 가지 이유인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이 가나안의 음란한 우상숭배로 결국 빠지고 말았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스가 왔는데, 예? 축구로 말하면 골키퍼도 없고, 혼자서 노마크에 볼을 가고 가다가 가끔씩 영화에 보면 그런,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 앞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뻥 쳤는데 그냥 골대를 넘어가게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걸 수 있어요. 자, 분명히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를 받은 이스라엘들이 이 사명을 읽고 살아가던 성경의 모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단지 왕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왕을 원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원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해나갔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불순종할 때의 경고와 같이 내팽겨 쳐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그것으로 오게 하는 그게 지금 사사기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죽음과 멸망에서 돌이키도록 간곡하게 여섯 번, 일곱 번이고 참아주시는, 일곱 번이라고 보통 완전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걸 참아주시고 이끄시니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이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 현장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왔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거장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교회의 약속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대로 따라나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유학과 이민과 워킹 비자로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언어가 늘고 전문성이 늘긴 하는데 요즘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전문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 문제라는 거죠. 마치 어린애들한테 자동차 운전 막힌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그런 국민학생회가 막 몰고 그냥 이거저거 다 쳐받고 들어가가지고서 큰일 난 이런 일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지성을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같이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